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폭염 속에서 또 장마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2부 예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멀리 해외에 흩어져 계신 가족들, 영상으로 연결돼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방문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호주에서 왔습니다, 뭐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교육 행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중에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상했는데, 그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주머니를 좀 정성껏 털어서 우리가 구호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헌금 광고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진을 모르고 우리 살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마음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문서들 중에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두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한 주의 교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 교훈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가 대강 언제쯤일까? 여러 학자들이 문서를 추정해 보니까 1세기 말이나 한 2세기 초쯤 된다. 이게 발견된 거는 아주 늦게 발견됐어요. 1870년경에 시리아 지역에서 그 문서가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오래된 문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디다케가 그렇게 긴 글은 아닌데, 그걸 읽어보면은 초기 교회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 또 그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다케의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두 길에 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 있고 또 그 반대가 있잖아요. 두 길 문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제7장에 오면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다 아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9장으로 가면 그 제목이 독특한데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후로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그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죠.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제목을 감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당신의 찢기는 몸과 그 피를 생각하면서 나눠주시는데 감사 기도하셨다. 이 동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한 게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그건 감사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나눠주시는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다면 그걸 받아 먹는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내전,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이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꼭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꼭 세례받도록 하셔야 돼요. 나이가 되면 꼭 세례를 받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번 대성찬이라고 해서 1부 예배에서 5부 예배까지 행하는 이 성찬을 두 번 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성찬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에 꼭 오셔서 소중한 예식에 참여하셔야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다케 속에 이제 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이 세례에 관한 얘기고 9장이 성찬에 관한 얘기면 그 가운데 8장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나 궁금하시죠? 그 8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주간 금식과 주님의 기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선배들은 한 주간에 두 번씩 금식하셨다고 그래요. 요즘엔 금식을 다이어트 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식은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던 우리 선배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도 두 번 정도 금식해보는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그리고 끝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 사무실도 좋고 뭐 출근하는 길에도 좋고 어느 시간이든지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부터 하루 세 번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심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7장, 8장, 9장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순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도문을 맨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와 성만찬을 붙여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이 디다케 문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순서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존중한다면 주님의 기도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라고 물으면 세례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가 먼저 나오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아무나 그저 입을 열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를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한복판 6장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살아야 될지 그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가 담겨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기도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결국 주님 당신의 제자인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두어 주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쉬운 것은 기도만 했을 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쉬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는 기도도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쓰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꼭 거기 첨언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약속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고치고 제도를 만들고 노력한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세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알량한 노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아빠가 집에다 뭘 하나 만들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도 가져왔고 연장, 그 도구통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집에 한 너댓 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꼬마는 할 줄을 몰라요. 이 꼬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가 지금 만드시고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꼬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 멋지네. 아빠 잘해. 응원할게. 이거는 꼬마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거를 관철할 수 있어서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거기다 얹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제 인생도 거기다 쏟아 넣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지. 그걸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다 하는 거라면 우리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락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건데 큰일 났구나. 우리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밤잠을 안 자고 해도 그거 되겠어요? 우리는 못해서 근심만 쌓일 거예요. 그런데도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자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라는 무거운 공동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접니다, 저. 그래서 저를 한때 위임 목사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담임 목사로 호칭을 바꿨는데, 그 목사 위임식 하면 이 교회를 그대에게 위임하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영락교회 깔려 죽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요, 밤에 잠 잘 자요. 토실토실하게. 아니, 어떻게 잘 수 있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영락교회를 우리 한경진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세웠다고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거기 얻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꼬마가 좋아서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 아빠 멋져 막 이러면 걔가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는 일하면서 땀을 닦으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린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기도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 두 말 할 것도 없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진다던가 그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양식 속에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다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 우리가 사랑할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 그래서 그 양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이 기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걸 얻어내기 위한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칭얼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이 속에 담겨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삼은 암흑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의 남은 생명도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이 탁 붙어 있는 관계를 예를 들 때 가장 적나라한 거는 탯줄로 연결된 그 태아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없으면 아기도 없는데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돼서 하나로 숨쉬고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엄마와 같다면 우리는 거기 탯줄로 연결된 태아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 기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 이게 영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린 평소에 입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풍성하게 달라고 그래요. 막 충만하게 달라고 그래요. 싸울 곳이 없도록 달라고 그래요. 참 욕심도 많아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랑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니까 아휴,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요만큼 한 줌 주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요거 먹고 내일은 어떡하지? 우리는 요 한 줌 양식으로 감사를 느끼기는커녕 불안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시니 그럼 왜 그렇게 구하게 하실까요? 조금 전에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존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린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 무한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영원의 차원, 영원의 깊이, 그 영원의 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영원을 이해 못합니다. 영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반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 반대는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이죠 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까 하루살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시간에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하기는커녕 내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이고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 또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지 내일조차 우리 것이 아닌 연약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뭘 차고 넘치게 이런 걸 구하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잘해서 수확이 엄청날 때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 수확이 많구나. 그러면 창고가 부족하겠네. 창고를 크게 늘려 지어서 거기다 가득가득이 쌓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 영혼이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농부가 아주 훌륭합니다. 농사도 잘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성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괜찮은 농부예요. 그의 계획이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면서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거부가 돼가지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20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너의 계획대로 그렇게 해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 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잘 살면 성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특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나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까 그 태아와 엄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어 만드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걸 꼭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가까운 연결, 뗄 수 없는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서 저는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에 사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받아서 먹은 게 만나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맡겼다가 지금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 얘기 속에도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니까 하얀 게 와서 쌓여 있었는데 그걸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왔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먹을 걸 거두어라. 그런데 사람의 탐심은요, 많이 거둬야 되겠다.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지. 많이 거뒀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오늘 먹을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그게 일용할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날 그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으니까 오늘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더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할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신뢰. 하나님, 저의 생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갈 거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루 더 주시면 내일 제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명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일의 생명을 저에게 주신다면 내일 필요한 것도 내일 아침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얼마나 적절한 것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 내일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요 밀접한 사랑의 관계에 그걸 보여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오늘 잠을 자고 오늘 이만하게 살면 오늘 감사한 거예요. 내일이 되면 기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걸로 충분해. 이런 설교를 주중에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와, 그동안에 비도 좀 많이 왔고 그 대신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지. 오늘 여러분 미세먼지 없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들이마셔도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없어서. 그렇게 오면서 야, 맑은 날이다. 오늘 성도들이 비도 거쳤고 예배당에 오시기 참 좋은 날이다.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같이 예배할 성도 준비된 찬양대 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끝나고 나가면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지, 만남 카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뭐 와 얼마나 감사해. 이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건강하신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비법을 캐내려고, 목사님 뭐 좋은 거 드시나요?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보고 건강하냐고 묻는 분에게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말하거든요. 예, 일용할 건강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사는데 오늘 뭐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죠? 이만큼 건강하면 됐지 뭐. 일용할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건강. 내일은 내일 일용할 건강 주실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들면 뭐 이렇게 아픈 데가 생기는 거 당연하죠.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20대 청춘같이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저도 여기가 조금 내려왔는데 올릴까 하다가 이거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이게 은퇴나 한 다음에 올려야지. 근데 뭐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쁘게. 우리 이부에 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신촌교회 가서 목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되신 오창학 목사님 여기 계신가요? 네. 오 목사님 네 분이 90이 멀지 않으셨는데 건강하셔서 참 존경스럽죠.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 80주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거쳐간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홈커밍 행사를 했을 때 그날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회고담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20년 있으면 영락교회 100주년인데 그때 난 아마 하늘나라 가서 없겠지. 지금 연세가 구순이 가까우시니까 100주년 때는 이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올 수 있다고. 목사님은 건강하게 있다가 영락교회 100주년 예배 오라고 그러신. 제가 이 얘기하니까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20년 후 계산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60대니까 더하기 20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그렇게 계산 끝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좀 힘들겠는데. 아마 이 중에 많은 분이 100주년 예배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 내가 40살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오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쉬고 있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의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주셔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광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고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동을 안 하고 농사를 하게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추수를 하면 그걸 쌓아야 되니까 그땐 창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옮겨다니고 이동하면서 농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를 주워 담을 광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농사지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을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겠어요? 아니면 매일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겠어요? 저는 광야가 더 하나님께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창고가 욕망의 상징이라면 광주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아직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할 광주리는 이겁니다. 저의 생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그만큼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게 우리의 광주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그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복음의 성도는 잠들 틈이 없어요.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광주리고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나간 것처럼 우리 이 기도를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나중에 바울사도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정도밖에 살지 않으셨는데 짧게 머무실다 가셨는데 큰 창고에 뭘 많이 쌓아놓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건 생명의 복음뿐이었어요. 무슨 창고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쌓아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매일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밤마다 나가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깨워 나가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매일같이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주는 불안 따위는 다 버리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 따위는 다 버리시고 오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믿음의 광주리를 새지 않게 잘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주리에 소복하게 주셔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광주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마치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듯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복음의 사람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광주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